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끝에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블레셋이 승리하게 됩니다. 패배한 이스라엘은 전쟁 때 가지고 왔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죠.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염병을 일으키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 여호와의 궤를 전리품으로 빼앗아 왔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가 자기들에게 전염병을 내리는 것은 아닌가 이제 그 의심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이방 제사장들 그리고 블레셋의 점쟁이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가 이 전쟁 때에 전리품으로 얻은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는가? 뭐 이것을 때려서 버리자니 부셔버리자니 그 여호와 하나님이 더큰그 재앙이 임할 것 같고 그러자고 또 블레셋 땅에 내려놓자니 이것 때문에 지금 전염병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 이제 이 블레셋의 리더들과 그리고 이방 제사장들 블레셋의 점쟁이들이 모여서 한 자리에서 이제 그 회의를 벌이고 있는 모습인 거죠. 블레셋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전염병이 일어난 것은 우연의 일치다. 여호와 하나님이 만약에 살아 계셨다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패배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우연의 일치로 여호와의 언약궤가 우리 이 도시 안에 있는 동안에 전염병이 일어난 거지 여호와가 일으킨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고집부리지 말고 빨리 우리 이 언약궤 돌려줍시다. 예전에 이 언약궤의 주인인 하나님을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그 백성 보내주기를 고집부리다가 바로 왕과 그 애굽 군대가 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이거 언약궤 빨리 안 돌려주면 그렇게 망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서두릅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서도 의견이 두 가지가 분분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위기를 읽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지금 블레셋의 전염병이 돌고 있는 것은 우연의 일치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것은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가 내린 전염병이니까 이 언약궤를 빨리 돌려주자. 이두 가지 지금 이 의견이 분분한 거죠. 결국에 블레셋의 이 이방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이 하나의 묘수를 떠올랐어요. 새로 수레를 하나 만들고 한 번도 그 수레를 끌어본 적이 없는 멍에를 매본 적 없는 소두 마리로 그 수레를 끌게 했습니다. 여기서 이 블레셋 사람들 한 가지 흥미로운 실험을 하기로 하는데요. 이때 사용했던 두 마리의 소가 어떤 소냐면 우리 6장 7절 말씀 봅시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그 다음 표현이 뭐예요? 젖나는 소두 마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새끼를 난지 얼마 안 되는 그 암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소 두 마리를 이새 수레를 끄는 그 짐승으로 선택해 놓은 거예요. 요즘에 이제 제 날씨가 좋아서 저도 이제 시간이 나면 이제 공원에 가서 이렇게 걸을 때가 있는데요. 공원에 가다 보면 우리 그이 지역에 보면 이렇게 거위떼들이 이렇게 암수 쌍지어 가지고 이렇게 갈 때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근데 이게 뭐 수탉이나 암탉 같은 경우는 수탉에는 이렇게 벼슬이 있으니까 딱 보면 아 이게 수컷이구나 암컷이구나 알수 있는데 거위는 사실 이렇게 딱 보면 이게 수컷인지 암컷인지 보기가 이게 구별하기가 어렵거든요. 자세히 보면 조금 더큰게 수컷이긴 한데 근데 요즘에는 수컷 암컷 구별하기가 좀 쉬운 때예요. 왜냐하면 새끼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새끼들은 항상 암컷 주변에서 맴돌고 있어요. 그래서 아, 이 짐승들도 보면 이 어미와의 이 유대 관계가 참 깊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엄마 아빠가 있지만 자식들도 늘 엄마 품 안에서 이렇게 모여 있는 것처럼 새끼들도 이 암컷하고 그 유대 관계가 아주 특별하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짐승도 그 어미랑 그 유대 관계가 특별한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젖나는 소두 마리라는 것은 새끼 송아지들을 두고 있는 그 젖소 그 어미 젖소를 두 마리를 가지고 새 수레를 끌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여서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는 어디에 뒀어요? 집에 뒀어요. 옛날에 시골에서요. 소를 이렇게 풀어놔가지고 그 소가 밭에서 이렇게 뭐 염물도 따먹고 이렇게 먹다 보면요. 나중에 때되면은 소들이 똑똑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소들도 있고요. 남의 집에 이렇게 소를 훔쳐가면 그거 묶어놓지 않으면 소가 주인을 알아봐가지고 주인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소가 되게 똑똑한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새 수레에다가 이 어미 소 두 마리를 딱 묶어놨어요. 송아지들은 이제 집에다 둬놓고. 그러니까 이 소도 어미니까 자기 새끼 송아지들이 있는 대로 가려고 하는 게 본능 아니겠습니까? 본성. 그래서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요걸로 보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 새 수레에다가 새 송아지를 이 젖나는 두 암소를 어미 소를 묶어놨는데 이 소들이 다시 송아지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면 이 전염병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으킨 것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와의 언약궤를 담고 있는 이 새 수레를 가지고 이 소들이 송아지가 지금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능과 반대대로 이스라엘 땅으로 곧장 가는 것을 보면 아, 이 전염병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걸로 그렇게 판단하자.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새 수레에다가 이 지금 두 어미 이 소를 앞에다가 메어놓고 그 수레에다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담고 여기 또 이제 말씀을 보시면 금으로 된 쥐 모양 다섯 개 그리고 또 금으로 된 독종 모양 다섯 개라 그랬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는 그 전염병을 일으키는 그 존재를 쥐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쥐에 대한 모양 다섯 개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 독종 모양, 종기 모양, 몸에 났던 어떤 그 상처의 모양 비슷한 거를 다섯 개를 만들어 놨어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그 블레셋의 주요 도시가 다섯 개였거든요. 그리고 그 주요 도시를 다스리는 방백들의 숫자가 다섯 개였기 때문에 금쥐 다섯 개 그리고 또 독종 모양 금 다섯 개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거를 왜 들었느냐 하면은 지금 4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까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여러분 속건제라는 것은 배상제예요. 배상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런 피해를 입혔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배상하겠습니다라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승리해서 언약궤를 뺏어왔는데 이게 여호와 하나님께 큰 피해를 우리가 준 거다. 그래서 그것을 배상하기 위해서 금으로 된 쥐 다섯 개 그리고 금으로 만든 독종 다섯 개를 수레에다가 실어가지고 같이 옮겨주고 있는 아주 이 독특한 장면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상 이 본문은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지금 가볍게 여기거든요. 하나님을 그냥 우상 섬기듯이 그냥 섬기는 그 시대인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오히려 이방인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야 어떻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재앙을 우리가 안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길 수 있을까? 지금 이런 고민하는 모습들을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참 웃긴 장면인데 이 장면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결코 하찮게 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자들은 정말 끔찍한 형벌, 이 전염병과 같은 심판을 받게 될 거지만 동시에 주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죠.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는 지능이 높은 짐승이에요. 주인에게 충성스러운 소는 원래 주인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송아지가 지금 집에 메어있는 그 어미 두 마리의 이 암소를 메어놨는데 본능대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12절 말씀 봅시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 지금 이스라엘로 가는 길이에요. 그로 가는데 대로로 큰 길로 가는데 울면서 갔다 그랬어요. 큰 소리로 울면서 아마도 이 울음이 자식들을 그 송아지를 두고 가는 그 어미소의 마음이겠죠. 근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길로 쭉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서 블레셋 사람들이 아 우리에게 나타났던 이 전염병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아 이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하고 블레셋 사람들도 이제 깨닫게 된 이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요 다시 되찾아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칼과 병기가 없어도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시고 블레셋을 두려움에 떨게 한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주님의 놀라운 권능과 위엄으로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고 다스리고 계세요. 자, 여호와의 언약궤가 돌아왔습니다.
예전에 그 언약궤를 뺏겼을 때는 막 옷도 찢고 머리에다가 흙먼지도 뿌리고 막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이 막 떠났다라고 막 슬퍼했었는데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보내줬어요. 암소 두 마리가 끌고 새 수레에다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싣고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막 큰 기쁜 모습으로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맞이한 거죠. 그런데 이 벳세메스 마을 사람들이 큰 실수를 하나 저지르고 맙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그 안에 뭐가 들었나 궁금해서 들여다봤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자체가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가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상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섬기는 신에 대한 어떤 존경함이 있다면 어떤 그런 모양들을 함부로 만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 언약궤 안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나 하고 이거 뚜껑을 열어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이 사람들이 지금 함부로 다뤘다는 거죠. 사실 구약 성경에 의하면 이 언약궤는요 오직 그 제사장들만이 가까이 할 수 있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만이 움직일 때 그것을 다룰 수 있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다윗 시대에 가면 웃사라는 사람이 이 언약궤에 손을 대다가 죽는 장면들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시대에 언약궤는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얼마나 가볍게 여겼으면 이 사람들이 언약궤를 열어봤을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 결과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자, 여호와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던 죄를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지었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셨어요. 근데 오늘 여기 19절을 보면 좀 우리가 좀 궁금할 부분이 뭐냐면 아니 5만 70명이면 5만 70명이고 70명이면 70명이지 왜 가로치고 5만 70명인가 이게 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성경에 여러 사본들이 있는데요. 권위 있는 사본 중에 이 마소라 사본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는 5만 7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벳세메스가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의 그 국경에 있는 도시거든요. 여러분 어느 나라 도시든지 적군과의 이렇게 밀접해 있는 데는 큰 도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쟁이 자주 고대에선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이 역사학자들이 볼 때 이 벳세메스가 지금 시골 마을인데 이 옛날 시대에 5만 명이라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이 작은 마을에서 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봐요. 그리고 또 다른 사본들을 찾아보니까 또 다른 성경 사본들에는 5만이라는 숫자가 빠져있고 그냥 70만 이렇게 됐거든요. 사본이 이 권위 있는 사본들을 살펴보니까 어떤 거는 5만 70이라고도 되어 있고 또 어떤 성경 사본에는 70이라고 되어 있다. 둘 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결론을 못 내렸고 둘 다 그럼직하다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5만을 가로쳐 주고 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두 가지로 어떻게 해석하든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뚜껑을 그 열어보고 이 안에 뭐가 들었나 봤던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가볍게 여겼는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손대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었는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결국에는 이 언약궤가 이제 벳세메스를 떠나서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가고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언약궤가 모셔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0년간 법궤가 머물게 돼요. 자, 한번 이 언약궤의 흔적을 추적해 봅시다. 블레셋 사람들도요 이 언약궤가 막 전염병을 일으키니까 무서워가지고 이 언약궤를 보냈어요. 그리고 벳세메스 사람들이 받았는데 뚜껑을 함부로 열어봐서 5만 70명이든지 70명이든지 많은 사람들이 이 여호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죄로 죽였어요. 여러분 이러한 언약궤라면 누가 받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이 기랏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무려 20년 동안 이 언약궤가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가정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가볍게 섬길 분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 사무엘상의 주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께 멸망을 당할 것이지만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존귀히 만드실 것이다 라는 것이 사무엘상의 주제로서 계속 나아가고 있어요. 자, 이 시대는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자신의 삶을 구속받는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신인데 내가 뭐하러 섬기냐, 막 이런 게 요즘 시대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셔놓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안 섬기려고 하는 그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가볍게 여길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하고 살아가서도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새벽 예배에 펼쳐지는 이 사무엘상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점검해 가시고요, 이 새벽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혹시 변두리로 하나님이 이렇게 몰아져 갔다면 하나님을 다시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셔놓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기며 주님을 올바르게 섬기며 살아가시고 그로 인해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또한 존귀하게 또 복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결국에는 이 언약궤를 20년 동안 그의 가정에서 모시고 섬겼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가정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 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 지금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을 귀찮아하고 또 자기의 어떤 탐욕과 탐심을 이루는데 방해가 된다 생각해서 하나님을 삶의 언저리에 혹은 변두리에 몰아놓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악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상의 주제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분명 그를 멸시할 것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그의 인생을 존귀하게 여겨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행여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구석으로 몰아져 갔다면 세상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많은 정신이 팔려서 주님 섬기는 것을 등한시했다면 하나님 이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날마다 매 순간 살아계신 주님과 교제하기를 힘쓰며 그 주님을 우리 앞에 모셔놓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힘쓸 수 있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이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시고 지쳐있는 피곤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위로와 또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